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외교장관들은 이란 핵협상 연장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막바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이란의 핵활동을 규제하는 대신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번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저녁 기자들에게 양측 사이의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타결이 가까웠지만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과 자리프 장관은 어제 몇 차례 만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BOA에 이란과 서방 6개국이 제재 문제에 관해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각국 외무장관들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국제채권단의 추가 구제금융 조건에 반대하는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앞서 이번 투표에서 찬성 결정이 날 경우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사임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그러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자신이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부 회원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또 자신의 사임이 채권단과 합의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판단도 사임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바루파키스 장관이 그리스의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준 데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리스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실시된 그리스 국민투표에서는 압도적 다수인 61%가 유럽연합 채권단의 추가 긴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의 긴축 요구안이 거부된 뒤 오늘 유럽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와 프랑스 파리 증시는 지난주 종가에 비해 2% 떨어졌습니다. 또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영국 런던 증시 역시 1% 떨어진 상태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들도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홍콩 항셍 지수는 3%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으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증시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아메리카 출신의 첫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3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첫 방문국인 에콰도르에 도착해 정부 당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차려입은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빨간 양탄자 양쪽에 도열해 교황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일행이 탑승한 차량이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연도에도 대규모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순방 중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병든자, 수감자, 가난한 자 등 소외계층들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중부도시 조스에 있는 이슬람 사원과 음식점에서 어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44명이 숨졌다고 나이지리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응급관리청은 이번 테러로 적어도 4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은 지난주에도 수차례 테러를 저질러 200여 명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성명에서 보코하람의 이 같은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폭력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미국이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어제 밴쿠버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 전반전 한때 4-0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간 뒤 결국 5-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팀 주장인 칼리 로이드 선수가 홀로 3골을 터뜨리는 해트트릭을 기록해 승리의 큰 요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999년에 이어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는 10명 중에 8명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일에서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EU에서 방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린다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원회는 북한의 출전을 끝까지 기다리며 자리를 남겨두었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츰 구름 많아지고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 입국해 정착한 탈북자 중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경지역 감시가 강화되면서 남성에 비해 감시가 덜한 여성의 탈북 성공률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 말 사이 한국에 입국한 여성 탈북자는 모두 444명, 전체 탈북자 535명의 83%를 차지했습니다. 탈북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 온 탈북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2년 처음 절반을 넘었고 2006년부터는 7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여성 탈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남성에 비해 비교적 감시를 덜 받는 여성의 탈북 성공률이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고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들의 탈북 기회는 제한되지만 가정주부 신분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통제를 덜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11년 2,706명에서 2014년 1,396명으로 크게 줄었는데 남성 탈북자는 795명에서 305명으로 62% 줄어든 반면 여성은 1,911명에서 1,092명으로 43% 주는 데 그쳤습니다. 여성의 경우 중국을 거쳐 탈북하는 과정에서 가사 도우미 등 신분 노출 위험이 크지 않은 직종을 선택해 강제 송환되지 않고 탈북 비용을 모을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입니다.
여자들이 넘기가 용이하죠. 숨어들기도 여러 가지로 편한 거죠. 쉬운 거죠. 남자보다. 네. 팔려가서 어디에 시집을 보내진다선 치더라도 여자는 시집을 보내질 수가 있는데 남자는 장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가상한 그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탈북들을 하죠.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여성 탈북자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 탈북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는 6일 개성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측과 만나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이 합의했습니다. 이효 여사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북 기간 백화원 초대소에 묵으면서 평양 산원과 아동병원, 보육원과 묘양산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효 여사 측은 당초 육로 방북을 추진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여사의 건강을 감안해 항공편 이용을 권유했다고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효 여사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여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초청하는 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것은 초청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또 그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방북인 만큼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은 통상 면담 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측과 북한 아태 평화위 측은 추가 협의를 거쳐 방북단의 규모와 인원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효 여사의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효 여사 방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린다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이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협의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이달 안에 방북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고 북측은 상부에 보고한 뒤에 다시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이 여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아쿠아일로에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성사된 방북이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지 또 면담이 이루어지면 한국 정부가 이 여사를 통해 김 제1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여사의 방북을 전폭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여사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남북 최고 당국자가 이번 행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주고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서로 만남을 해가지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는 이런 차원이 된다면은 남북관계 복원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주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건 단순한 개인 차원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여사가 고령인데다 과거 정부의 인물이고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시점에 이 여사의 방북을 받아들인 데 대해 김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과시하고 통일 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조국 통일 위협,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6.15 남북정상회담의 어떤 성과, 유분들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통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뒤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 개최도 불투명할 정도로 경색된 상태입니다. 또 북한은 자기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한국 정부의 대북금융제재 등을 이유로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이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 백서를 극악한 도발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쪽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에서 공개 처형된 주민 1,300여 명이라는 북한 인권 백서 내용에 대해 인권 모략 서동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면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최근에 문을 연 가운데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들과 북한 인권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지난 6월 23일 한국 서울의 종로 38번가에서 정식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볼 수 없었던 가장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작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년째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의 낮은 무관심을 국민들에게 좀 더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의 그런 그 각별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모두 공감대를 좀 느끼게 하고 이에 부응해서 국내 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을 10년째 계류되어 있는데 북한인권법을 좀 조속히 제정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라는 점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몇 가지 내용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법안들의 그 특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게 이제 그 여당인 새누리당 안이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새누리당,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한 개로 추려져 가지고 하나가 정리가 됐고 또 야당 안도 하나로 정리가 돼서 두 개가 지금 현재 주무부서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여당 안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서 이번에 설치가 된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의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인권단체, 그러니까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큰 이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야당안은 인권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재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뭐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이제 시각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종래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 햇빛 정책을 이어받아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점에 이제 있고, 교류 협력, 대화를 강화해서 하자는 데 있고,
네.
여당에서는 이미 종래 10년 이상 그렇게 우리가 햇빛 정책을 해서 북한에 지원을 해줬지만은 그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결국에는 김정일, 김정은, 이 인권 유린 집단의 기반만 강화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교류 협력하는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태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이제 압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우리가 낱낱이 기록해서 그거를 북한 정권이 인식하게 해서 경고를 주고 그래서 자제하도록 그러한 어느 정도의 경고적인 기능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크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한국인의 한국 내에서의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낮은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래의 그 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북한과의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좀 위협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러한 좀 우려도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이 분단 상태가 오래가니까 벌써 70년이 돼가니까 점점 이제 이 북한 동포라는 관념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이어서 북한인권법까지 통과가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 이런 우려 같은 것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견도 뭐 일부가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의견은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뭐 그 이전에도 최악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래에는 2010년도입니다만은 이미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규탄을 하고 또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 나빠질 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유엔 인권 사무소가 들어온다든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다 해서 더 이상의 우리가 악화를 바라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국내외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이 북한 인권법의 한국 국회 내 통과 그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유엔 그 북한 인권 NGO라든지 시민사회가 이 유엔 인권사무소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네.
우리가 반성을 한다면은 반성을 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제고한다면은 북한 인권법 통과 가능성은 전 결코 낮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이 변호사 모임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대개 여기에 같이 그 참여하는 변호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유엔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들어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반인도 범죄를 우리가 책임 추궁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법조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제 앞장서서 좀 나서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결속이 됐고요. 현재 한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이제 그 유엔 인권 사무소, 서울 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북한에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차없는 생명권 침해라든지
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법적으로 국제 형사재판소나 특히 그 사법적으로 이걸 책임 추궁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이제 찾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자, 김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대표로부터 북한 인권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유엔에 수인성 질병 의약품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뭄으로 마실 물이 부족한 데다 수질도 나빠져 이질 등 수인성 질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자가 유엔 공동조사단에 수질정화제와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엔기구와 국제협력기구,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최근 북한의 가뭄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살펴본 뒤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이례적인 건조한 날씨로 마실 물이 부족한 데다 수질도 나빠졌다며 수인성 질병이 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깨끗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돼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겁니다. 공동조사단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설사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인성 질병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과 5세 미만 어린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수의약품과 수질정화제 등이 부족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북한 당국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번 가뭄이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곡물 피해와 관련해 조사단은 피해 지역에서 보리 등 이모작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40에서 50%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올가을 쌀과 강냉이 수확량도 30에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동조사단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협력해 이번 가뭄이 북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기구와 국제협력기구, 민간단체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신속히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기구가 협력해 가뭄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구와 국제기구,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 10일 3개팀을 만들어 황해남북도의 가뭄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조사에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와 식량농업기구,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가 참여했습니다. 또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전스와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도 공동조사단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럽연합이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6명과 기업 한 곳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재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기업 한 곳과 개인 6명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들 기업 한 곳과 개인 6명을 자금 동결과 경제적 자산 동결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북한이 독일 함부르크에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조선국영보험회사, 일명 조선국제보험회사로도 불리는 기업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이 기업이 평양에 소재한 북한국영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로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상당량의 외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혹은 다른 대량 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평양의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는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39호실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함부르크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관계자인 김일수와 강성남, 최춘식, 서덕명 등 4명과 평양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 관계자 신규남, 박춘산 등 총 6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본사 관계자인 신규남과 박춘산 등 2명은 과거 함부르크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29명과 기관, 기업 35개로 늘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도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후 필요시 대북 제재 대상과 물자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새로운 결정이 유럽연합 관보 게재를 거쳐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평양국제비행장이 최근 완공됐습니다. 북한은 새 공항이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전시용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평양의 관문인 순안공항에 현대화된 새 청사를 짓고 지난 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평양의 수도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 역사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섰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새로 건설된 비행장을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 공항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도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항공 역사를 잘 건설했다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못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새 공항이 21세기 성군시대 본보기 건축물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새 공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전시용 건축물이라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올해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10일이 모든 어떤 자기 정체성 완성 또 정권의 완전한 세팅 뭐 이런 그 최종적인 목표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도 나름대로 뭔가 하나의 국제적인 행사를 지금 기획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민주주의 진흥재단 방문연구원인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광복 70주년 같은 국제적 행사를 염두에 두고 공항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석주가 큐바에 갔고 그리고 그 리수영 외무장관이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녀오고 있고 제트복도 러시아도 가고 또는 아마 그 해반절에 그 기념식장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잠속 다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외국 손님들을 그 맞으러 나가는 그런 새로운 경험만으로서 새로 건축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새 공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공항을 새로 지으려면 경제적 타당성부터 따집니다. 이를 통해 공항을 짓기 위해 충분한 여객과 물류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야 건설에 나섭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 공항을 짓기에 필요한 항공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순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고려항공을 제외하면 중국국제항공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중국국제항공은 베이징 평양 노선을 주 4회 그리고 고려항공은 주 5회 정도 운항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항공 수요가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새 공항을 짓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말했습니다.
But in the North Korean Pyongyang, I don't have the exact data of the passengers, but I'm thinking something like a 20.
북한의 연간 항공 여객이 6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새 공항을 짓는 것은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 공항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을 지시한 것은 경제성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안찬일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아, 평양 또 김정은이 무리하게 고속철을 놓았다고 칩시다. 과연 그 고속철을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올 사람, 또 평양 시내에서 순환 국제 비행장까지 나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러면 그건 완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파철 덩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이 새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입니다.
I would want to see some more trade with China, even South Korea, or even Japan, and that might help.
새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국, 한국, 일본과의 무역 확대 등 경제 교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키노 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진정으로 주민 생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항이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카무하고 좀 총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좀 지난 3월이라도 뭐 평양시 안에 가장 중요한 중구역이라도 반 정도가 전전됐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서 지금 그 트롤리버스나 그 지하철이나 그거는 그 각오의 반 정도까지 좀 줄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생활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찬일 소장은 북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항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을 경우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지금 집권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박물관 정치라고 할까 전람관 정치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북한의 돈이 다 말랐고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해 오던 그런 그 정치가 자칫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정국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거나 물놀이장, 승마장, 그리고 스키장 등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주민 생활 향상과도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지난 3일 한국 광주에서 개막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8회째인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는 146개 나라에서 1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오는 14일까지 21개 종목에서 금메달 272개를 놓고 열전을 벌입니다. 이번 대회는 출전 선수와 심판, 운영진까지 합하면 대회 참가자가 모두 2만여 명에 이르러 2013년 카잔 대회 규모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회 선언입니다.
제28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젊음이 미래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개막식은 환영 행사와 공식 행사, 문화 행사, 그리고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점화로 2시간 동안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이 열리는 동안 식장의 동쪽 오른쪽 아래 관중석 600여석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좌석이 모자라 입석 입장권도 4천여 장이 나간 상황에서 개막식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었던 이유는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개막식 내내 빈자리로 남아있던 이 자리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자리는 간절히 기다리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자리였다고 밝히고 함께 하고 싶었고 함께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며 우리는 한 핏줄 한민족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원회 그리고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회 개막 직전까지 북한의 참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지현 광주유대회 대변인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항상 온다면 환영하는 마음으로 내 네, 열린 마음으로 또 맞이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 열린 마음으로 있었죠.
북한 대학 스포츠 연맹은 지난 19일 조직위원회 이메일 계정으로 이번 대회 참가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일에서 북한은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군사적 대립을 계속했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관계를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광주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육상과 다이빙, 탁구와 유도 등 6개 개인 종목과 여자 축구와 핸드볼 등 2개 단체 종목에 나설 선수 75명과 임원 33명 등 선수단 파견 신청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제출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지난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첫 대회가 열렸고 만 17세부터 28세까지로 출전 선수의 나이가 제한됩니다. 한국에서 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것은 지난 97년 무주 동계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대회에 이어 이번 광주대회는 세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탈북자를 포함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밴드부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방과 후에 모여 음악을 연주하는 어린이 밴드부를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 은장초등학교 체육관. 조금은 서툰 노래와 연주 솜씨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은장초등학교 밴드부 어린이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입니다. 서울 은장초등학교에는 탈북민 자녀들과 다문화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 어린이들 등 이른바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참 많은데요.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더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정초등학교의 장옥화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 우리 밴드부 너무 역동적이죠. 저희 학교가 이제 문예체 중점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밴드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특히 밴드부는 통일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 우리 탈북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다문화도 있고 사실은 그 아이들 중에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배경 없이 아이들이 즐겁게 이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부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 가정의 어린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끼리도 서로 어느 친구가 탈북민 가정이고 또 어느 친구가 다문화 가정의 친구인지 모르고 있고 사실 그런 배경에는 큰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 노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요. 은정초등학교 밴드부 어린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정초등학교 5학년 2반 최유원입니다. 오늘부터 메인보컬이에요.
저는 은정초등학교 4학년 1반 안철은이라고 합니다. 드럼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서울 은정초등학교 4학년 3반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보컬이요.
은정초등학교 5학년 2반 권희혁입니다. 베이스요. 어려울 것 같은데 쉬운 악기.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연주도 배우고 노래도 하면서 밴드부 친구들에게 음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고요, 되게. 저는요, 일단 음악이랑 그 자체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지고요. 약간 편안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럼을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은정초등학교 밴드부는 정말 신나는 밴드부고
드럼하는 친구는 되게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친구는 소울도 있고 리듬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열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밴드부는 선생님도 착하고 친구들도 잘 양보해 주시고 되게 친구도 좋고 음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연주와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밴드부 담당인 조보람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밴드부는 탈북 학생들이랑 일반 학생들이 섞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학생들과 탈북 학생들이 누구인지는 아이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물론 걔 중에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부모님이 탈북이라든가 굳이 탈북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아이들은 서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이 밴드부가 아직 무대에 서본 경험은 없고 지금 연습하는 게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이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에 그리고 어떤 자신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밴드부를 포함한 다른 활동들이 아이들의 즐거움이 되고 학교 오는 즐거움이 되고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생활에 좀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은정초등학교에는 밴드부뿐만 아니라 축구부와 야구부 등 다양한 특별 활동이 있는데요. 탈북 다문화 어린이들이 많은 만큼 더 이런 활동들을 늘리고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는 등 어린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옥화 교장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예,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 또 서울시교육청 지정 학생 오케스트라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이제 국악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희 학교의 특징을 국악 교육의 좀 특징을 얘기드리면 오케스트라 단원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전교생을 위한 국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도 이렇게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음도 꿈도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제일로 좋은 건 노래가 좋으니까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가수가 직업이니까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자라온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은정초등학교 밴드부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들의 시신이 한국에 도착했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1일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공무원 연수의 일환으로 역사 탐방을 나섰던 한국 공무원들이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한국 공무원 9명을 비롯해 인솔한 여행자 관계자 1명이 사망했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중국인 버스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사고 닷새 만에 사망자들의 시신이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상자들이 현재 장천시 길림대학 제1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맞이한 유가족들의 심정이 참으로 비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갔던 유가족들 또 이들을 맞이하는 가족들과 동료들로 인천국제공항은 한때 울음바다가 됐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에는 사망한 공무원들의 시신을 인도할 리무진 승용차가 도열해 있었고 각 지역자치단체가 마련한 장례식장으로 운구돼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중국으로 갔던 수습 책임자가 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이 그 소속 연수 기관이 바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책임자인 최두영 연수원장이 어제 새벽에 묵고 있었던 중국의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버스 추락 사고 다음 날 사고 수습 책임자로 중국에 향했었는데 이 중국 정부 측과 유가족 사이에 그 시신 인도를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적인 압박감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의 사고 조사 발표에 따르면 타살의 흔적은 없고 창문에 최 원장의 지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진정세를 예측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었던 한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 주말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메르스 확진자는 하루에도 한두 명씩 이어지다가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위중한 상태의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행히도 엿새째 사망자 역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186명이고요. 사망자는 33명, 메르스 완치자는 117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현재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907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지만요. 이 메르스를 딛고 일어서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메르스 환자가 생겼거나 거쳐 지나가면서 폐쇄에 들어갔던 몇몇 대형 병원들이 정상 진료에 들어갔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딛고 일어서는 만큼 감염병에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병원 시설을 한층 개선한 병원도 있고요.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한층 강화된 소독 관리는 물론이고 또 시민들 역시도 병원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 소독이 아주 철저해진 모습, 바로 메르스로 인해서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왔던 서울시도 미뤄뒀던 한강 둔치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곧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일쯤 개장하려고 했었는데 미뤘다가 오는 17일부터 개장한다고 해서 메르스의 진정세를 기대하고 또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군요.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이 일본의 근대산업혁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에 한국의 요구가 반영된 데 이어서 백제 역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또 이름을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또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이 같은 회의에서 또 하루 전에 결정된 한국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 등재 소식은 좀 묻혀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는 뭐 한국이 우려했던 바가 반영된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등재는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그 700년 백제 문화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세계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문화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근대 산업 시설에 유네스코 등재 관련 내용을 좀 더 알아보죠.
또 일본이 신청한 총 23개 근대 산업시설 가운데 7개 시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 간의 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에, 결정문 본문은 아니지만 그 문서의 주석, 각주 형태로 한국에 요구했던 강제 노역 사실 등 일부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젯밤 늦은 시각에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결정 직전에 위원국을 상대로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상회담과 외교회담, 의원회담 등의 성과고 또 한국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된 형태로 등재 결정문이 나왔다고 한국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금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이 있었음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산 등재의 고비를 넘자마자 한일 간의 해석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한국의 해석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인정한 것이다. 이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그 조선인 강제징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이 일본 측의 발언을 듣고 동의하면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인데 일본 정부 대표자의 발언으로 그 신뢰성을 잃게 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한국 쪽에서는 앞으로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후속 조치에 임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이름을 올린 백제문화유산 지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7세기 만들어진 한국의 국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공주 송산리 고문군 등 후기 백제 중심지인 충남 공주, 부여, 또 전북 익산에 걸쳐 남아있는 백제 유적지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겁니다. 2000년에 경주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고요. 2004년에는 북한이 등재한 고구려 고분군이 이름을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 한반도의 고대 3국 문화가 모두 세계유산이 된 겁니다. 지난 4일 그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대 왕국의 상호 교류사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문화 교류에 따른 건축기술 발전과 불교 확산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문화유산은 얼마나 됩니까?
모두 12개입니다. 1995년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바로 신라시대의 유산이죠. 석굴암과 불국사였고요. 해인사 장경판전과 조선 왕가의 사당인 종묘가 있었습니다. 97년에는 장덕궁이고요. 지난해에는 남한산성을 등재시켰고 이번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12번째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놓은 보존관리 전략에 따라서 이 백제역사유적지구 역시 다른 유산과 마찬가지로 대대로 이어질 유산 가치 보존 계승을 위해서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